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9장 40절에서부터 20장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왕이 길갈로 건너오고 김함도 함께 건너오니 온 유다 백성과 이스라엘 백성의 절반이나 왕과 함께 건너니라. 온 이스라엘 사람이 왕께 나와 왕께 아뢰되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이 어찌 왕을 도둑하여 왕과 왕의 지방과 왕을 따르는 모든 사람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가게 하였나이까 하매 모든 유다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에게 대답하되 왕은 우리 종친 까닭이라. 우리가 어찌 이 일에 대하여 분내느냐? 우리가 왕의 것을 조금이라도 얻어먹었느냐? 왕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 있느냐? 이스라엘 사람이 유다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는 왕에 대하여 열 몫을 가졌으니 다윗에게 대하여 너희보다 더욱 관계가 있거늘 너희가 어찌 우리를 멸시하여 우리 왕을 모셔오는 일에 먼저 우리와 의논하지 아니하느냐 하나 유다 사람의 말이 이스라엘 사람의 말보다 더 강경하였더라. 마침 거기에 불량배 하나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세바인데 베냐민 사람 비그리의 아들이었더라. 그가 나팔을 불며 이르되 우리는 다윗과 나눌 분깃이 없으며 이세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우리에게 없도다. 이스라엘아 각각 장막으로 돌아가라 하매 이에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을 따르기를 그치고 올라가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따르나 유다 사람들은 그들의 왕과 합하여 요단에서 예루살렘까지 따르니라. 다윗이 예루살렘 본궁에 이르러 전에 머물러 왕궁을 지키게 한 후궁 10명을 잡아 별실에 가두고 먹을 것만 주고 그들에게 관계하지 아니하니 그들이 죽는 날까지 갇혀서 생갑으로 지내니라. 왕이 아마사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위하여 3일 내로 유다 사람들을 큰 소리로 불러 모으고 너도 거기 있으라 하니라. 아마사가 유다 사람을 모으러 가더니 왕이 정한 기일에 지체된지라. 다윗이 이에 아비새에게 이르되 이제 비그리 아들 세바가 압살롬보다 우리를 더해하니 너는 내 주의 부하들을 데리고 그의 뒤를 쫓아가라. 그가 견고한 성읍에 들어가 우리들을 피할까 염려하노라 하매 유압을 따르는 자들과 그렛 사람들과 블레셋 사람들과 모든 용사들이 다 아비새를 따라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뒤쫓으려고 예루살렘에서 나와 이름에 아마스가 맞추러 오니 그때 요압이 군복을 입고 띠를 띠고 칼집에 꽂은 칼을 허리에 맸는데 그가 나아갈 때 칼이 빠져 떨어졌더라. 요압이 아마사에게 이르되 내 형은 평안하냐 하며 오른손으로 아마사의 수염을 잡고 그와 입을 맞추려는 체함에 아마사가 요압의 손에 있는 칼은 주의하지 아니한지라. 요압이 칼로 그의 배를 찌르매 그의 창자가 땅에 쏟아지니 그를 다시 치지 아니하여도 죽으니라. 요압과 그의 동생 아비새가 비그리 아들 세바를 뒤쫓을세 요압의 청년 중 하나가 아마사 곁에 서서 이르되 요압을 좋아하는 자가 누구이며 요압을 따라 다윗을 위하는 자는 누구냐 하니 아마사가 길 가운데 피 속에 놓여 있는지라. 그 청년이 모든 백성이 서 있는 것을 보고 아마사를 큰 길에서부터 밭으로 옮겼으나 거기에 이르는 자도 다 멈춰 서는 것을 보고 옷을 그 위에 덮으니라. 아마사를 큰 길에서 옮겨가매 사람들이 다 요압을 따라 비그리 아들 세바를 뒤쫓아 가니라. 그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두루 다녀서 아발과 벳 마아가와 베림 온 땅에 이르니 그 무리도 다 모여 그를 따르더라. 이에 그들이 벳 마아가 아벨로 가서 세바를 애구고 그 성읍을 향한 지역 언덕 위에 토성을 쌓고 요압과 함께한 모든 백성이 성벽을 쳐서 헐고자 하더니 그 성읍에서 지레이론 여인 한 사람이 외쳐 이르되 들을지어다 들을지어다 청하간대 너희는 요압에게 이르기를 이르러 가까이 오라 내가 네게 말하려 하노라 한다 하라. 요압이 그 여인에게 가까이 가니 여인이 이르되 당신이 요압이니까 하니 대답하되 그러하다 하니라. 여인이 그에게 이르되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하니 대답하되 내가 들으리라 하니라. 여인이 말하여 이르되 옛사람들이 흔히 말하기를 아벨에게 가서 모를 것이라 하고 그 일을 끝냈었나이다. 나는 이스라엘에 화평하고 충성된 자 중 하나이거늘 당신이 이스라엘 가운데 어머니 같은 성을 멸하고자 하시는도다. 어찌하여 당신이 여호와의 기업을 삼키고자 하시나이까 하니 답하 이르되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다. 결단 그렇지 아니하다. 삼키거나 멸하거나 하리함이니 그 일이 그러한 것이 아니니라. 에브라임 산지 사람 비그리의 아들 그의 이름을 세바라 하는 자가 손을 들어 왕 다윗을 대적하나니 너희가 그만 내주면 내가 이 성벽에서 떠나가리라 하니라. 여인이 요압에게 이르되 그의 머리를 성벽에서 당신에게 내어 던지리이다 하고 가시고 모든 백성에게 나아가매 그들이 비그리의 아들 세바의 머리를 베어 요압에게 던지니라. 이에 요압이 나팔아 불매 무리가 흩어져 성읍에서 물러나고 각기 장막으로 돌아가고 요압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왕에게 나아가니라. 요압은 이스라엘 온 군대의 지휘관이 되고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는 그렛사람과 블렛사람의 지휘관이 되고 아드람은 감역관이 되고 아힐리스의 아들 여호사밧은 사관이 되고 수아는 서기관이 되고 사독과 아비아달은 제사장이 되고 다윗이라는 다윗이 되니라. 아멘.
다윗의 치적 후반기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 오늘 본문은 다윗 주변의 중심 인물들로 한 복잡한 인간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는 다윗과 생명을 같이 하던 동반자와 같은 사람들도 있으며 또한 다윗과 대척점에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다윗이 왕권을 회복하자 그 힘에 편승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으며 또한 회복된 왕권을 빼앗으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다윗에게 큰 힘이 될 만큼 지혜를 발현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다윗의 힘이 되고자 하지만 다윗을 매우 당황스럽게 하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참으로 다양한 인간의 모습이 역사의 전환점에서 다윗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다윗과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은 실상 우리가 매일 만나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 주변에도 나와 생명을 나누고 있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나와 대척점을 이루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나와 함께 한 길을 가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함께 하면서도 나를 무척 피곤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인간의 역사는 반복됩니다. 다윗 주변에 있던 인물들의 이야기는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나와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다윗의 통치 말기의 역사를 주관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지금 이 순간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이 갈등과 반역의 현장에서 느꼈을 생각과 가치들을 함께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의 삶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갈등과 반역의 상황 속에서 우리 믿음의 사람이 어떤 선택을 하며 살아가야 하는지 함께 묵상해 보는 시간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어느 나라에서나 지역 간의 갈등이 존재합니다. 우리나라도 크게는 남과 북의 갈등이 존재하며 작게는 영남과 호남의 갈등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 갈등이 때로는 정치적으로, 때로는 정서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 면면이 나타나고 있기도 하는데 이스라엘이라고 해서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에게도 남과 북의 갈등이 존재했습니다. 남으로 대표되는 유다지파와 북으로 대표되는 비유다지파 간의 갈등은 다윗 시대 이전부터 존재해오던 뿌리 깊은 이스라엘 내의 갈등이었습니다. 이 갈등이 이스라엘의 역사와 함께해오고 있는 것입니다. 더욱이 초기 왕권을 누가 가질 것이냐라는 이 문제는 지파 간의 갈등 속에서 매우 중요한 문제이기도 했습니다. 원래 나라의 왕을 세우려는 시도는 비유다 지파 쪽에서 먼저 시행되었습니다. 사사기 8장 22절입니다.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이 비유다 지파 출신으로 왕이 되어서 암몬과의 전투에 임하기 전에 여호와의 영이 감동되어 백성 중에서 함께 전장에 나갈 사람을 모아 계수하였는데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지파 사람을 명확하게 구분해서 계수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는 초대왕 사울이 집권할 때에도 유다 지파와 비유다 지파 간의 갈등이 엄연히 존재하고 있었고 군사를 계수할 때에도 함께 할 수 없을 만큼 그들 간의 갈등이 매우 심했음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11장 6절에서 8절입니다.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에 여호와의 영이 크게 감동되매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한 결의의 소를 잡아 각을 두고 전령들의 손으로 그것을 이스라엘 모든 지역에 두루 보내어 이르되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의 소들도 이와 같이 하리라 하였더니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하매 그들이 한 사람같이 나온지라. 사울이 베색에서 그들의 수를 세어보니 이스라엘 자손이 3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3만 명이더라. 아멘. 지파 연합체에서 왕정 국가로 전환될 시점에 주도권을 행사하던 지파는 에브라임 지파였습니다. 지파를 하나로 묶던 것이 당시에는 정치적인 것이 아니라 종교적인 것이었던 시절이었기에 또한 성막이 에브라임 지파가 분배받은 세겜, 베델, 실로에 있었기에 또한 군사적으로도 에브라임 지파는 다른 지파들보다 막강한 힘을 지고 있었기에 지파 연합체의 주도권은 에브라임에게 있었습니다. 길르앗 사람 입다가 암몬의 친입에 맞서 싸울 때에 에브라임 지파는 자신들의 허락을 받지 않고 싸웠음을 책망하며 입다와 싸우게 되는 장면을 볼 때 에브라임이 얼마나 강성했었음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 사사기 12장 1절입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모여 북쪽으로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내가 암몬 자손과 싸우러 건너갈 때에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너와 함께 가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우리가 반드시 너와 내 집을 불사르리라 하니. 에브라임 지파를 중심으로 형성된 비유다 지파 연합체가 유다 지파인 다윗이 통치를 하기 시작한 이후부터 다윗 통치 내에 잦은 반란이 일어난 배경에는 이렇게 지파 간의 갈등이 자리 잡고 있었음은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이 통치 기간에 집중해야 될 사역은 바로 블레셋과의 전투에 있었다면 2대왕 다윗이 그의 통치 기간에 집중해야 할 사역은 흩어져 있던 지파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고 온전한 왕정 국가의 기틀을 마련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일환으로 다윗이 왕이 되어서 어느 지파에도 소속되어 있지 않던 예루살렘을 점령하여 정치와 종교의 중심지로 삼은 것도 지파 간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 중에 하나였습니다. 사무엘하 5장 5절에서 6절입니다. 왕과 그의 부하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 주민 여부스 사람을 치려 하매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결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하니 그들 생각에는 다윗이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함이나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 성이더라. 다윗의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파 간의 갈등은 쉽게 사라지지 않아 본문 첫 시작에서도 유다 지파와 비유다 지파 간의 갈등과 대립이 묘사되고 있습니다. 먼저 비유다 지파 사람들이 다윗에게 유다 사람들만 왕을 독점하고 있노라고 불만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본문 19장 41절입니다. 온 이스라엘 사람이 왕께 나와 왕께 아뢰되 우리 형제 유다 사람이 어찌 왕을 도둑하여 왕과 왕의 집안과 왕을 따르는 모든 사람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가게 하였나이까 하매 통치 기간 내내 다윗의 발목을 붙잡던 지파 간의 갈등이 다시금 수면 위에 떠오르고 있는 중입니다. 다윗은 조금 전까지 아들 압살롬의 반역을 평정하였고 이제는 괴롭고 힘든 국가 회복의 길을 걸어가야 했습니다. 무너질 대로 무너져버린 왕권을 회복해야 했고 압살롬 반역 시에 돕거나 협력했던 세력들을 처리해야 했으며 흩어진 민심을 수습해야 했고 나라의 안녕을 도모할 새로운 사람들을 세워나가야 했습니다.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인 범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사무엘하 12장 10절에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제 더 이상 다윗의 임기 내에 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임은 분명했습니다. 더 이상의 분란과 분열을 원치 않는 다윗의 마음을 너무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은 다윗과 한 혈육이라고 할 수 있는 유다 사람들인데 본문에서 유다 사람들은 비유다 사람들의 그 불만을 품지 못하고 오히려 싸울 것처럼 대항하고 있습니다. 본문 19장 42절입니다. 모든 유다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에게 대답하되 왕은 우리의 종친인 까닭이라 너희가 어찌 이 일에 대하여 분내느냐 우리가 왕의 것을 조금이라도 얻어먹었느냐 왕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 있느냐 유다 사람들의 답답하고 억울한 상황은 충분히 이해하고도 남습니다. 비유다지파 사람들은 다윗에게 자신들의 몫이 있노라고 말할 염치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 말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방금 전까지 압살롬을 따르고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다윗이 왕으로 귀환하게 되자 자신들의 불충을 지우려고 유다 사람들보다 먼저 선수를 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모습이 유다 사람들에게는 얼마나 가식적으로 보이겠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왕에 대해 자신들의 몫이 있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본문 19장 43절입니다. 이스라엘 사람이 유다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는 왕에 대하여 열 몫을 가졌으니 다윗에게 대하여 너희보다 더욱 관계가 있거늘 너희가 어찌 우리를 멸시하여 우리 왕을 모셔오는 일에 먼저 우리와 의논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나 유다 사람의 말이 이스라엘 사람의 말보다 더 강경하였더라. 지파 간의 갈등을 어떻게 해서든 봉합하고 싶어하는 다윗의 마음을 알았더라면 비유다 지파 사람들에게 기꺼이 져주었어야 할 유다 사람들은 오히려 비유다 지파 사람들보다 더욱더 강경하게 맞서게 되었습니다. 결국 다윗이 귀환하는 그 행사에 유다 사람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하게 되었고 이스라엘은 다시 다윗과 유다 사람들 간의 갈등 상태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 갈등은 결국 솔로몬 통치 시절의 골물대로 골마 솔로몬의 오랜 건축 공사와 우상 숭배와 결합하여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에 나라가 갈라서게 되는 상황까지 놓이게 됩니다. 유다 지파가 다윗의 귀한 행사를 주관하자 비유다 지파 사람들은 소외감을 느끼게 되었고 여전히 나라는 유다 지파와 비유다 지파 간의 깊은 갈등 상태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43절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말한 것처럼 다윗은 유다 지파만의 왕이 아니라 온 이스라엘의 왕이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유다 지파만 편애할 수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에게 아픈 손가락 같은 지파가 있었는데 그 지파는 선대왕 사울의 출신 지파인 베냐민 지파였습니다. 선대왕 사울의 지파인 베냐민 지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압살롬을 피해 도망가는 다윗 일행을 향해 저주를 하였어도 지파 간의 연합과 일치를 도모하기 위해 시므이를 처벌하지 않고 용서해 주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19장 21절에서 23절입니다.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대답하여 이르되 시므이가 여호와의 기름 부으신 자를 저주하였으니 그로 말미암아 죽어야 마땅하지 아니하니까 하니라. 다윗이 이르되 스루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너희가 오늘 나의 원수가 되느냐. 오늘 어찌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사람을 죽이겠느냐.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을 내가 알지 못하리요 하고 왕이 시므이에게 이르되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고 그에게 맹세하니라. 그런데 다윗의 아픈 손가락과도 같은 그 베냐민 지파에서 다윗의 지배에 불만을 품은 세바가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19장에서까지 다윗의 지분을 주장하던 비유다 지파 사람들은 언제 그랬냐는 듯 세바의 반란과 함께 20장에서 다윗과의 인연을 과감하게 끊어버리고 세바와 합세하였습니다. 아직 나라를 채 정비하지 못한 다윗에게는 이 세바의 반란이 무척 큰 어려움이었음은 분명합니다. 성경은 세바를 벨리아알, 즉 불량배라고 표현하는데 벨리아알은 구약 성경에서 여러 번 등장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멸시한 엘리의 아들들을 표현할 때 벨리아알을 사용했으며 사울 왕의 취임식 때 반기를 들었던 사람들을 향해서 벨리아알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양털을 깎는 자와 양을 지켜준 대가를 요구한 다윗을 모른 척한 나발을 향해 그의 아내 아비가일이 남편을 벨리아알이라고 표현했으며 사무엘상 30장에서 아말렉을 소탕하고 돌아오는 길에 짐을 지키고 있던 자들에게 전리품을 나눠주면 안 된다고 주장했던 그 사람들을 향해 성경은 벨리아알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 벨리아알이 신약 성경에서는 사단이라는 말로 번역되었습니다. 즉 성경의 용례들을 살펴보면 벨리아알 이 말은 지나친 이기주의에 빠져서 자기중심적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을 지칭하면서 또한 사단과도 같이 분열을 일으키는 사람을 벨리아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세바가 반란을 일으키자 다윗이 예루살렘의 귀환에 적극적이던 온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윗을 떠나 세바를 따른 것을 볼 때 아마도 세바는 비유다 지파 사람들에게 다윗과도 같은 인물이었습니다. 또한 사울의 향수를 불러일으킬 만한 인물이기도 했습니다. 게다가 세바의 반란에 다윗의 군대가 제대로 힘을 쓰고 있지 못하는 것을 볼 때 세바가 거느리고 있던 군대도 매우 상당히 많은 군대였음을 추측할 수 있습니다. 세바가 비유다지파 사람을 끌어모으기 위해 했던 말이 본문 20장 1절에 나타납니다. 마침 거기에 불량배 하나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세바인데 베냐민 사람 비그리의 아들이었더라. 그가 나팔을 불며 이르되 우리는 다윗과 나눌 분깃이 없으며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우리에게 없도다. 이스라엘아 각기 장막으로 돌아가라 하매. 훗날 솔로몬과 그의 아들에게 실망한 여로보암과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세바와 동일한 말을 반복적으로 하는 것을 볼 때 지파 갈등이 쉽게 사라지지 않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열왕기상 12장 16절입니다. 온 이스라엘이 자기들의 말을 왕이 듣지 아니함을 보고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이여 이제 너는 내 집이나 돌아보라 하고 이스라엘이 그 장막으로 돌아가니라. 이스라엘 내의 지파 갈등은 지속적으로 전해진 정치적 정서이며 오늘날 우리의 자화상이기도 합니다. 베냐민 지파를 포함한 비유다 지파 사람들은 처음부터 다윗에게 소외당했으며 한 번도 다윗이 통치하는 나라의 일부가 된 적이 없었노라는 그들의 주장은 사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이득을 보려고 하는 자들에 의하여 왜곡되고 변질되어 왔습니다. 비유다 지파 사람들은 세바를 따르고 남유다 사람들은 다윗을 따르는 모습은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서 가족과 민족이 갈등을 일으켰던 그 나라를 다시금 분열의 소용돌이로 몰아넣는 것이 되었습니다. 세바의 반란이 소개된 이후 세바의 반란을 진압하기까지의 과정 중에 두 가지 이야기가 그 가운데 포함되어 있습니다. 먼저는 압살롬에게 유린당한 10명의 후궁을 다윗이 처리하는 과정이며 다른 하나는 요압이 아마사를 처리하는 과정입니다. 먼저 압살롬에게 유린당한 10명의 후궁을 처리하는 다윗의 이야기를 살펴보겠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다윗은 압살롬에게 성적 유린을 당한 후궁 10명을 모두 감금하도록 했습니다. 이 후궁들이 평생 밖으로 나오지 못하도록 감금하였고 감시병을 두어 지키게 하였으며 그 안에서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음식을 제공하였노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 결과로 그녀들은 함께 유린당한 사람들 외에는 다른 사람들과 접촉할 수 없었고 평생 그렇게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다윗이 압살롬에게 저항할 힘이 없어 유린당했던 이 여인들에게 이 같은 대우를 한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다윗은 압살롬과 다른 사람임을 보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왕의 후궁들을 공개적으로 유린한 압살롬과는 달리 다윗은 그녀들을 죽이지 않고 살려주었습니다. 그녀들이 궁 밖으로 나오더라도 혹 다른 이에게 농락당하거나 제거당할 것에서 보호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둘째는 비유다 지파 사람들의 비난을 수용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비유다 지파 사람들은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을 준행하지 않고 다른 이방 나라들처럼 여러 첩을 두고 있는 것에 대해 불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후 잔치를 벌이며 귀환식을 하기보다 먼저 비유다 지파 사람들이 주장하는 바를 받아들여 첩들을 정리하는 것은 그들의 비난을 무마시킴과 동시에 언약이 말하는 왕으로 돌아왔음을 상징하는 그런 행동이었습니다. 셋째는 다윗 옆에서 평생 감금되어 있는 10명의 후궁들은 다윗에게 아픈 역사를 기억나게 하는 장치가 되었습니다. 그녀들이 살아있으면서 다윗 궁에 함께 거함으로 인해 다윗은 가장 수치스럽고 어두웠던 역사를 늘 자기 곁에 두어 자신의 연약함과 범죄함의 결과를 기억하는 방책으로 세웠던 것입니다. 세바의 반란 사이에 들어있는 또 다른 이야기는 요압이 아마사를 제거한 사건입니다. 아마사는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킨 후 다윗과 함께 도망간 요압을 대신하여 군 지휘관으로 세운 사람입니다. 사무엘하 17장 25절입니다. 압살롬이 아마사로 요압을 대신하여 군 지휘관으로 삼으니라. 정상적이라면 압살롬의 반역에 동참한 아마사는 처벌을 받아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흉흉한 민심을 수습하기 위해 압살롬의 군대 사령관이었던 아마사를 벌하지 않고 오히려 요압과 같은 위치에 두겠다는 약속을 지키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19장 13절입니다. 너희는 또 아마사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고륙이 아니냐. 내가 요압을 이어서 항상 내 앞에서 지휘관이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 내리시기를 바라노라 하셨다 하라 하여. 다윗은 아마사와 한 약속을 잊지 않고 아마사에게 세 발을 진압하라는 명령을 내리는데 이는 아마사가 지난 시절 압살롬을 따랐던 과거를 지워주기 위함이며 새로운 공을 세워 다윗을 비롯한 많은 장수들에게 인정받게 하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다윗은 아마사를 수장으로 보내며 유다지파에서 군대를 모아 3일 내로 오라는 명령을 내렸지만 아마사는 왕의 명령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본문 20장 4절에서 5절입니다. 왕이 아마사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위하여 3일 내로 유다 사람을 큰 소리로 불러 모으고 너도 여기 있으라 하니라. 아마사가 유다 사람을 모으러 가더니 왕이 정한 기일에 지체된지라. 아마사가 세 발을 진압할 군대를 모으지 못한 이유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먼저는 다윗의 군사 전략에 동조하지 않았을 수도 있으며 또한 아마사가 압살롬을 따랐던 전력으로 인해 유다 사람이 군사로 지원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다윗의 명령, 즉 3일 내에 군대를 모으라는 이 기간은 군대를 모으기에는 너무나 짧은 기간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마음이 급하여 마냥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세바가 반유다지파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모아 세력을 키우기 전에 어서 먼저 가서 세바를 제압해야 한다고 생각한 다윗은 더 기다리지 않고 아비세와 요압에게 출동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본문 20장 6절에서 7절입니다. 다윗이 이에 아비세에게 이르되 이제 비그리의 아들 세바가 압살롬보다 우리를 더 헤아리니 너는 내 주의 부하들을 데리고 그의 뒤를 쫓아가라. 그가 견고한 성읍에 들어가 우리들을 피할까 염려하노라 하며 요압을 따르는 자들과 그렛 사람들과 블렛 사람들과 모든 용사들이 다 아비세를 따라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뒤쫓으려고 예루살렘에서 나와. 다윗이 전력을 가다듬고 압살롬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도 압살롬이 지체하였기 때문임은 누구보다 다윗이 잘 알고 있었습니다. 더구나 압살롬이 다윗 한 사람만 노린 것이었던 것에 반하여 세바는 나라 전체를 노리고 있는 것이기에 더더욱 지체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하나 발생합니다. 당시 다윗에게는 훌륭한 장수 요압이 있었습니다. 요압은 다윗 평생에 함께 하였으며 어려울 때나 번성할 때나 다윗 옆에서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준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요압이 아니라 아비새에게 모든 작전권을 주고 요압의 자리를 대신한 것으로 보아 다윗과 요압과의 관계에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아마도 요압이 압살롬을 처형한 것이 크게 작용한 인사조치인 것으로 많은 성경학자들은 해석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명령으로 출정한 요압은 예루살렘에서 12km 떨어진 기브온 큰 바위 곁에서 아마사와 만나게 됩니다. 3일 안에 군대를 모집하는 것에 실패한 아마사는 자신이라도 합류할 생각으로 요압과 만난 것으로 보입니다. 세바를 진압해야 할 군대 총사령관으로 알고 있는 아마사는 요압과 아비새가 모아온 군대를 지휘하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압은 아마사를 만나자마자 그를 살해하고 말았습니다. 본문 20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요압이 아마사에게 이르되 내 형은 평안하냐 하며 오른손으로 아마사의 수염을 잡고 그와 입을 맞추려는 채 하매 아마사가 요압의 손에 있는 칼은 주의하지 아니한지라. 요압이 칼로 그의 배를 찌르매 그의 창자가 땅에 쏟아지니 그를 다시 치지 아니하여도 죽으니라. 요압과 그의 동생 아비새가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뒤쫓을세. 이 사건 이전에 요압과 아마사 사이에 서로 특별히 감정이 상할 만한 사건이 없었습니다. 더구나 요압과 아마사는 외가쪽 사촌지간이었기에 요압이 아마사를 살해할 이유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다만 자신에게 있었던 군 지휘권이 아마사에게 넘어간 것에 요압은 분노를 느끼고 있었고 요압과 아마사의 만남 중에 어떤 과정 중에서 그 분노가 확장되었을 것입니다. 요압은 아마사가 눈치채지 못하도록 인사하는 척하며 아마사를 살해했습니다. 과거 요압은 사람을 속여서 죽인 전력이 많이 있습니다. 조용히 말하는 것처럼 아브네를 속여서 배를 찔러 죽인 사건, 생포하라는 다윗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상수리 나무에 걸려있는 압살롬을 창으로 찔러 죽인 사건, 본문의 아마사를 죽인 사건, 다윗의 명령으로 우리아를 최전방에 세워 암몬 자손의 손에 의해 우리아를 죽인 사건 등이 있습니다. 이 모든 사건들은 요압의 인품과 성격을 잘 드러내는 것입니다. 결국 아마사가 살해당하는 광경을 지켜본 군인들은 큰 충격과 공포를 느끼게 되었고 결국 아마사의 시체를 길에서 끌어내어 들판으로 옮긴 후 옷으로 가린 후에야 군대는 요압을 따를 수 있었습니다. 요압은 서둘러 군대를 이끌고 세바가 진치는 곳마다 따라다니며 세바를 공격하였습니다. 본문 20장 14절입니다. 세바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두루 다녀서 아벨과 벤마아가와 베림 온 땅에 이르니 그 무리도 다 모여 그를 따르더라. 요압이 세바를 추격한 이 전략은 새 야전지에서 군대를 모으지 못하게 하는 전략으로 과거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다윗을 이렇게 쫓으라고 제안했던 전략입니다. 그 전략을 지금 다윗의 군대가 활용하고 있습니다. 세바가 아벨과 벤마아가와 베림 온 땅을 이동하는 동안 요압은 급속하게 세바를 추격하였고 세바는 군대를 모을 여유가 없음과 동시에 북이스라엘의 마음도 점점 요압에게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드디어 요압은 세바가 숨어있는 벳마아가의 아벨성을 포위하게 되었습니다. 아벨성은 갈릴리 호수에서 북쪽으로 50km 떨어진 곳에 위치한 곳으로 지혜의 성읍으로 유명하였으며 초원과 평야의 의미로 물이 많고 풀이 많은 습지였습니다. 요압은 군사들로 하여금 아벨성과 같은 높이의 둔덕을 쌓아 성을 치려는 전략을 짰습니다. 15절의 본문 속의 동사들이 매우 신속하고 역동적으로 표현된 것으로 볼 때 요압의 군대가 아벨 성벽을 쳐서 허물어버릴 수 있을 정도로 그 돈덕이 높이 올라갔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때 이름을 알 수 없는 한 지혜로운 여인이 등장하며 요압과 대화를 나누게 되었고 아벨성을 구원해 주었습니다. 아벨성의 여인이 요압을 설득하면서 주장했던 것은 이 아벨성이 지지고 있는 역사적인 가치였습니다. 본문 20장 18절에서 19절입니다. 여인이 말하여 이르되 옛 사람들이 흔히 말하기를 아벨에게 가서 물을 것이라 하고 그 일을 끝내었나이다. 나는 이스라엘의 화평하고 충성된 자 중 하나이거늘 당신이 이스라엘 가운데 어머니 같은 성을 멸하고자 하시는도다. 어찌하여 당신이 여호와의 기업을 삼키고자 하시나이까 하니. 아벨성은 정치에 관심이 없는 소시민들의 성읍이며 어머니와 같은 성읍이기에 정치적인 이유로 이 성을 멸망시키는 것은 옳지 않노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여인의 지혜는 요압이 감정적인 안정을 찾지 못한 채 다혈질적으로 이 성을 점령하려고 하는 순간 요압으로 하여금 잠시 진정시킬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 주었으며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는 작용도 해 주었습니다. 신명기 20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내가 어떤 성읍으로 나아가서 치려할 때에는 그 성읍에 먼저 화평을 선언하라. 그 성읍이 만일 화평하기로 화답하고 너를 향하여 성문을 열거든 그 모든 주민들에게 내게 조공을 바치고 너를 섬기게 할 것이요. 결국 아벨성의 이 지혜로운 여인으로 인하여 세바 한 명만 죽임을 당하였고 아벨성읍의 모든 사람들은 구원을 얻었으며 요압도 세바 한 사람의 머리만 들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사무엘서에서는 이처럼 지혜로운 여인이 세 명이나 등장합니다. 앞서 소개했던 사무엘상 25장의 아비가일, 그 남편 나발이 다윗의 선행을 무시했다는 말을 듣고 급히 음식을 준비하여 다윗의 마음을 달랜 지혜로운 여인입니다. 사무엘하 14장의 드고아의 여인은 다윗과 압살롬의 사이를 화해시켜 주었던 지혜로운 여인이었으며 또한 본문의 아벨성의 여인이 그렇습니다. 이 여인들은 갈등과 반목의 상황에서 지혜와 선행으로 평화와 화해를 이룰 수 있도록 한 사람들이며 다윗으로 하여금 무고한 피를 흘리지 않고 또한 감정이 상하지 않도록 덕을 끼친 사람들이었습니다. 힘과 무력만이 대안이라고 말하는 세상에서 평화와 대화가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음을 보여준 사람들입니다. 다윗 통치의 말기에 일어난 이 역사적인 사건들을 보면서 우리 인간의 역사를 생각해 봅니다. 영국의 역사와 정치학자인 에드워드 칸은 역사란 무엇인가 라는 책에서 역사란 현재와 과거 사이의 끊임없는 대화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과거가 현재와 매우 닮아 있다는 의미입니다. 성전을 건축하려는 마음이 있는 다윗에게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왕위를 견고하게 해주실 것을 약속하시면서 다윗이 범죄에 빠지면 사람의 매와 인생 채찍으로 다윗을 훈련시키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무엘하 7장 13절에서 15절입니다.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다윗이 아무리 능력이 있고 힘이 있는 왕이라 할지라도 혼자서 나라를 다스릴 수는 없습니다. 반드시 다윗 주변에 다윗을 돕는 조력자들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다윗 주변에는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을 들었던 많은 인물들도 함께 있었습니다. 문제는 사람입니다. 사람은 반드시 필요하지만 때로는 그 사람이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가슴 깊은 곳에 멍을 들게 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누구보다 다윗 모셔오기에 앞장서려고 했지만 세바가 나타나자 미련 없이 다윗을 떠나버렸던 비유다지파 같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다윗의 군대장관 요압처럼 생사고락을 함께하였고 전쟁터와 같은 상황에서도 늘 함께하였지만 왕성한 혈기와 급한 성격으로 인해 결정적인 순간에 나를 절벽으로 몰아넣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반면에 아무런 기대를 하지 않았지만 오히려 아벨성의 지혜로운 여인처럼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생명을 지켜주고야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사람의 매와 인생 채찍으로 다윗을 단련시키시듯 오늘날 우리 모두를 단련시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람과 함께 하다 보면 반드시 갈등이 일어납니다. 어제의 친구가 오늘의 원수가 되기도 하고 사람에게 많은 기대를 했다가 그 사람에게 큰 실망을 받기도 합니다. 그 갈등과 반역의 현장에서 우리가 비유다지파 사람들처럼 거짓과 위선으로 행동하거나 요압과 세바처럼 폭력과 힘을 행사하는 것은 좋지 못한 방법입니다. 이 시대는 갈등과 대립의 시대입니다. 현실적으로는 층간소음의 갈등, 주차 우선권의 갈등, 부모와 자녀 간의 갈등, 직장에서 업무 처리 방식에 대한 갈등이 있으며 더 나아가서는 많은 정치적, 사회적, 문화적, 국가적, 종교적인 갈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는 아벨성의 지혜로운 여인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고 여러 사람들에게 생명의 가치를 유지하도록 돕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힘과 권세를 부리기 좋아하고 거짓과 위선으로 속고 속이는 세상에서 신실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세워나가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생명을 가볍게 여기는 세상에서 참 생명의 가치를 드러내고 소망하게 하는 생명의 사람이 필요합니다. 바로 그 사람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합니다. 2000년 전 이사야 선지자로부터 예언된 자유와 회복의 말씀이 가난한 자, 포로된 자, 눈먼 자, 눌린 자에게 임한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작고 소외된 자들에게 먼저 손을 내밀어야 합니다. 인류 역사 어디에서나 있어왔던 갈등과 반역의 현장에서 결코 짧지 않으신 손을 가지신 생명의 하나님과 함께 평화와 화합의 새 역사를 그려나갈 때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생명의 꽃이 우리 가운데 아름답게 피어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평화와 화합의 하나님, 다윗과 같은 한 나라의 왕은 아니라 할지라도 남편으로, 아내로, 부모로, 이웃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혼자의 힘이 아닌 함께 더불어 살아갈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인간이 죄악의 본성으로 그려내는 역사가 갈등과 반역의 역사임을 봅니다. 그러나 다윗을 사람의 매와 인생 채찍으로 단련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단련해 주심을 알기에 하나님의 단련하심 속에서 참 생명의 가치를 발견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갈등과 대립의 시대에 짧지 않으신 하나님의 역사를 온전히 경험하게 하시고 평화와 화합을 이루는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바르게 세워나가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